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은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지만 지난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9장 34절의 내용과 함께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으므로라는 22절의 결정대로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보호의 울타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이 사람을 예수도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그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여기에 또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어서 항의하는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 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장애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지만 그의 눈뜸이 기존 종교에 의해서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는 마침내 자신의 영육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되고 위로받는 일련의 상황을 봅니다. 어쩌면 이 9장의 시각장애자의 이 사건의 진행은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유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눈을 뜬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나 진정한 생명이 있는 신앙이 아닌 종교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의 삶을 그러면서 지속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 각자의 생애를 마치든지 이 세상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시각장애자의 일련의 사건 진행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나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막다른 과정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과 같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도 이 사람은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의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조차도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가도록 버려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그대로 절망으로 끝나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변호하다가 쫓겨났지만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앙하는 사람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한 심판으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짧은 이 육신의 인생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모든 당부를 한 후에 반드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각각 교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정복해 주신 말씀과 성령과 함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인생의 좁은 길의 마지막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럼 없이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눈을 뜨고 마침내 예수님을 육신으로까지 뵀던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보다 더 나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 속에서 주님을 뵙는 신앙의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절을 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제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한번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은 그의 이웃들도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힘겹게 했고 부모도 자신들의 어려움과 손해를 두려워해서 아들에게 문제를 떠넘겼지만 이렇게 힘겹고 고독한 과정을 거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데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특히 억울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이 행한 것과 겪은 것들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니, 그렇게 교회들에게 마다 말씀하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교회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장 2절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모든 나머지 여섯 교회들에게도 같은 확인을 주십니다. 너 수고도 알고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알고 다 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모조리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탄생해서 지금까지 아니 우리 인생의 끝날 때까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묻는데요. 주님은 어려움을 겪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조용히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어려움 속에서는 조용히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죄와 인생의 짐을 다 감당해 주셨음을 믿고 사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지금까지 당한 것은 보상될 것이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고통과 손해와 환난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막다른 마지막에서 모든 인류에게 이것은 반드시 확인될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 그리되 있죠. 이 고백 속에는 얼마나 주님을 만나 뵙고자 했는가 하는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이면서 확인하는 믿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아무에게나 믿습니다 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즉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믿겠습니다. 그런 준비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위해서 이 사람은 벌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날 확인되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 사람은 예수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라고 보입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나 믿음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7절에서 39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뵙는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믿음을 다시 고백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어려움을 통과한 이 사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드디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7절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라 그랬죠. 이 9장에서는 어떤 특징이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생각하게 될 10장도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다. 나는 무언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다음 장에도 보게 되겠지만 어느 말씀보다도 이 표현은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4장 25절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6절을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 그 돼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이란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하심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이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먼저 육신의 눈을 떴고 이제는 영적인 안목도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고백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에 그랬는데 그토록 뵙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최후의 예우를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절하는지라 절하다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히라보입니다. 신약성경에 60회가 쓰이면서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예배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기보다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를 표현한 최상의 방법과 자세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39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만나 격려하심에도 심판의 내용이 선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서신들은 그만두고 이 요한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더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12장 47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도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은혜를 거절함이 역으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3장 17절 다음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같은 논리를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입니다. 이런 요소를 제가 자연을 통해서도 몇 번 비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비나 햇볕은 분명히 생명의 요소, 절대적인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존재들에게는 오히려 비나 햇볕은 빨리 상하게 하고 썩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는데 사실 예수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어서 영혼에 속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과 영혼에 속한 귀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라고 간증을 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상반절이죠. 우리 사람의 육신의 눈은 사실 짐승의 눈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보세요. 잠자리 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사방팔방을 다 보죠. 그런가 하면 독수리 종류는 뭐 몇 킬로에서도 땅에 기는 것들까지도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이 결코 우수한 눈이 못 돼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고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고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볼 수 있는 한계를 쉽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도 사람입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만 주어진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려고 예수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보고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주시지 않으시고 겸손해서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과 같은 자들에게만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인류를 초청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전에 25절 26절 그렇게 말씀을 하심을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는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신령한 것을 감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은 완악한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예수도는 구원을 주시려 오셨지만 거절하는 쪽으로는 심판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 하는 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29절에 이란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있던 저들의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면은 바리새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비를 걸고 주님께 달려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을 만나서 격려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의 사역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들을 자신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듣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도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요한사도는 오늘 내용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이라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렀다면, 주님을 배우고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함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아서 죽이려는 한 가지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그야말로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부끄럽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오히려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율법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하신 말씀은 알고 행치 않는 저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보지 못한 사람보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닌 무지다, 이런 세상적인 논제도 있어요.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만 가르침 받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은 주님께서 책망했던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진리를 더 깊이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아는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순종해서 행하면 당연히 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고 욕을 듣기도 하는데 그것은 억울할지라도 덜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결국 진정한 명의는 이 나면서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알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이 지시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진리로 알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인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물음은 모든 사람이 당면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 생이 끝났을 때라도 반드시 한번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절망인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 불신의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심판의 요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본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보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습니다. 육신의 시각 장애는 육신의 한평생의 장애일 뿐이지만 영적인 맹인은 영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쌍한 소경입니다. 지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대로 누리며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영적으로 눈뜬 천국엔 좋은 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